우리 에베소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를 계속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교회당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교단으로도 갈기갈기 찢겨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얘기할 때 지역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면 또 꽤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그 교회도 상처를 받아서 교회의 이미지 자체가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또 교회에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은 전도가 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와봐라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전도를 합니다.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좋은데 교회의 의미를 많이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 교회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이 여러 가지다. 이걸 넘어서서요. 뭐 교파가 다르다. 아니면 뭐 교회가 다르다. 이걸 넘어서서 제가 뭘 보게 되냐면 성도들이 이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된다. 뭐 물론 뭐 어떤 단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고 좀 소극적으로 뭐 이 대부분의 말 없는 청중들이 팔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이 뭐 따라오는 팔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뭐 하나 안 된다 이걸 너무 썼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적인 특성이 더 이렇게 가미돼서 한국 땅이 좁은데 이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말이 전부 갑자기 저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교회는 위험하고 어떤 성도는 그렇고 뭐 그러니까 포용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한 교회니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싹 사라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성을 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물론 너무 온전하고 또 건전해서 안 좋은 것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는 시도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부족이 있고 채워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다른 이 집 밖은 위험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밖은 위험하다 아니면 우리 모이는 사람들 말고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교회가 너무 많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그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각각이 교회가 뭔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그러면 그 하나됨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느 만큼 동참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 땅에 또 전 세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죠.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아예 돌아보지 않는 것 또한 또 하나의 문제를 더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조금 십자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좀 큰 건물 다 성당이에요. 다 아주 중요한 곳에 금사라기 땅에 아주 괜찮은 건물 거의 대부분 성당입니다.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오랫동안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당, 예, 그 성당이 지금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보다 훨씬 수준 높아 보이거든요. 뭔가 일을 하는 것들, 뭐 펼쳐내는 것들 볼 때 전부 하나의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하고는 비교 안 될 힘을 또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마만큼 나름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에 너무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사단의 공격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런 때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는 걸 조금 탈피해서 하나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에 진실한 것에 집중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주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지난 3절 이후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몸이 하나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다. 유기체로서 통일성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다. 몸이 하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다.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통일성을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하나라는 거죠. 너희가 암만 이방인이고 유대인 배경이지만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냐. 성령이 하나다. 그리고 또 너희가 한 부르심이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한 소망.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기서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한 명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우주적인 화목이 이루어진다, 화해가 이루어진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에 벗어난 일이지만 너무 엄청난 일이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두고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자동차를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이렇게 웬만한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부속품이 한 만 가지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속품 하나하나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어떤 큰 그림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만드는 조립하시는 사람이 이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내가 부속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 구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만드시는 사람은 이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 조립품 부속품 하나하나를 다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큰 소망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진행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르심이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부르심도 한 소망이다. 성령도 하나고 우리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이시며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를 따르며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도 하나요.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한 통치자의 인도하에 동일성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이제 이 나라들을 가면서 계속 좀 도전하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뭐냐? 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믿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의 실체를 알고 싶다. 그 성도들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의문문 질문을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 있는 자,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과 믿음도 하나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주신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주신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요거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가 우리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도 하나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충성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세례도 하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했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로 이제 보여질 때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기념하는 쪽으로만 해서 이제 이렇게 물을 좀 머리에 뿌려주는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세례 의미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침례의 어떤 부분으로 행하셨지 않습니까? 침례가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물 속에 빠지면 죽음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놓으면 다시 삶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나를 인치셨고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이 세례입니다. 한 주를 믿는 한 신앙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공적인 의미에서 세례라고 할 때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을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됐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하나라는 거죠. 이 의미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의미로서는 참 세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례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근거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유의 아버지는 인간을 구속한 아버지의 측면을 또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지구성과 초월성과 또 내재하시는 그리고 또 통일성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말 이해하겠냐?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 아니냐? 그런 가운데 교회가 지금 하나다.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를 계속 일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동일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은혜와 은사의 어떤 다양한 각 사람마다 주셨으니까 다양성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성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화를 이룬다. 얼마나 큰 일이고 귀한 일이겠냐. 조화를 강화시키며 촉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은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들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교회 전체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를 끌고 왔다가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로서의 어떤 주제의 어떤 전환을 지금 7절부터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은혜를 주셨다.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주셨다.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10절 후반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설명하면서 8절에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한 자를 정복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미 사단이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은사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올라가셨다고 한 말은 내리셨다는 얘기 아니냐.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적으로 얘기할 때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 그래서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이렇게 음부부터 시작해서 오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정상적인 해석은 성육신 하셨다. 이 의미가 가장 정확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쭉 보면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보면 하늘이 하나지 뭐 여러 개가 있냐? 모든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하늘을 7층으로 생각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층, 모든 하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 언제 이것이 주어졌냐? 이 땅에 땅 아래에 내리셨다가 대적하는 자를 정복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얘기는 만물을 충만케 라고 하는 헬라어를 조금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헬라어는 플레로세 타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에 임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 두심을 뜻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뭘로 충만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만물의 어떤 역량으로나 아니면 뭐 능력으로 충만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온 우주에 임재해 계시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 두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임재해 계시고 온 우주를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그의 통치 아래 두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아래 내리셨다가 그리스도 일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여전히 중보좌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전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임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 모든 우주를 이렇게 두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땅 아래 내리셨다가 지금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이 은혜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양한 어떤 은사, 다양한 은혜들이 각 사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 더욱 강력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른 거 이게 너무 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역할들을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복음 안에서 평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